자리 앉으시고 오늘 함께 우리 보실 말씀은 에스겔 9장 9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161페이지 에스겔 9장 9절부터 10절까지 두 절밖에 안 되니까 우리 같은 목소리로 함께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의 죄악이 심히 중하여 그 땅에 피가 가득하며 그 성읍에 불법이 찼나니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으며 여호와께서 보지 아니하신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푸지 아니하고 그들의 행위대로 그들의 머리에 갚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지난주에 그 이태희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 미국 변호사이면서 목사님입니다. 이태희 목사님이 쓴 그 세계관 전쟁이라고 하는 책을 읽었습니다. 그 책은 오늘날 동성애 문제가 바로 그 세계관 문제에서 비롯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책인데 그 책을 보면 그 목사님이 그 가나안 땅의 문화를 아주 통찰력 있게 분석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가나안 땅의 특성을 딱 두 가지로 묘사하면 첫째는 음란이라는 거예요. 음란. 얼마나 음란했느냐?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가나안 땅에 섬기고 있었던 그 신이 바알 신이었죠. 바알 신은 풍요의 신이었습니다. 농경사회이기 때문에 비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들에게는 어떤 세계관이 있었냐 하면 바알 신이 아내인 아스다롯과 성관계를 가질 때 정액이 뿜어져 나오는데 그 정액이 비가 되어서 내려온다 이렇게 믿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이게 그들이 믿고 있었던 세계관입니다. 그러니까 농경사회이기 때문에 비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런 세계관 속에서는 어떻게든지 바알과 아세라가 성관계를 하도록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하면은 비가 오니까.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바알 신전에서 사제들이 창녀들과 성행위를 합니다. 문란한 성, 난잡한 성행위를 하면 그것을 보고서 바알과 아세라가 흥분하여서 그들도 성행위를 할 때 비가 내려온다 이렇게 믿고 있었어요. 이게 그들의 세계관이었습니다. 이게 음란한 거죠. 굉장히 타락한 거죠. 그 시대는 음란하면 음란할수록 거룩해지는 거예요. 종교적으로 거룩해집니다. 종교라고 하는 이름으로 포장되어서 아주 난잡한 음란이 행해지던 시대가 바로 그 시대고 그 땅이었습니다. 두 번째 특징은 뭐냐 하면 잔인함입니다. 잔인함. 그 가나안 땅에는 바알과 아세라 말고 또 하나의 신이 있었는데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몰렉신입니다. 몰렉신. 그 몰렉신의 특징은 뭐냐 하면 자녀들을 인신제사로 드리는 거예요. 그죠? 왜 자녀들을 인신제사로 드리게 되느냐? 여러분, 신전에서 난잡한 성행위를 합니다. 그러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사람이 임신하게 됩니다. 원하지 않는 아이를 갖게 돼요. 그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를 어떻게 처리합니까? 원하지 않는데? 그거를 종교라는 이름으로 인신제사로 드리는 거예요. 잔인한 겁니다. 사람을 죽이는. 아주 잔인한 문화가 바로 이 가나안 땅의 문화였습니다. 이 두 가지입니다. 음란과 잔인.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미국과 한국이 바로 이런 가나안 땅입니다. 사실 가나안 땅보다 더 음란하고 더 잔인한 곳이 바로 이 땅이에요. 가나안 땅보다 이 땅이 더 성윤리가 무너졌습니다. 얼마나 음란한지 몰라요. 잘 아시잖아요. 동성애를 법으로 합법화시킨 나라입니다. 우리나라도 점점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음란해집니다. 음란해지니까 원하지 않던 아기들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 아이들을 어떻게 합니까? 낙태시켜버립니다. 잔인하게 죽여버려요. 그렇죠? 낙태를 합법화시켜버립니다. 그래서 낙태와 음란은 이게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항상 같이 갑니다. 음란했던 사회는 항상 잔인하게 되어 있어요. 어느 사회나 마찬가지로. 이게 한국도 그런데 한국의 2015년에 한국헌법재판소에서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간통죄가 폐지됐습니다. 아시죠? 그래서 한국에서는 결혼한 남자, 여자가 아내나 남편 이외의 다른 사람과 성관계를 갖더라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그렇죠? 다 아시죠? 굉장히 문란해졌어요. 성윤리가 다 무너졌습니다. 최근에는 국가인권위원회가 국가인권위원회는 점점 친동성애 정책을 펼치고 있어요. 동성애를 찬성한 정책을 점점 펼치고 있습니다. 서울시 광장에서 퀴어 축제가 있잖아요. 얼마나 음란한지 몰라요. 음란이 판을 치는 사회입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불과 몇 년이고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데 올해 한국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문제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혹시? 그게 뭐냐면 낙태 문제입니다. 낙태 문제. 올해 4월 11일 날 한국 헌법재판소는 사실상 임신 22주 이하의 태아에 대해서는 낙태를 허용하는 결정을 내립니다. 아직 확정된 건 아니지만 낙태를 허용하는 거예요.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보호한다라고 하는 명목 아래 낙태를 허용하는 겁니다. 22주 이하의 아이들, 그 태아에 있는 아기들을 낙태해도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간통죄가 폐지되고 동성애를 찬성하고 낙태죄를 폐지하는 것은 이건 당연한 수순이에요. 그렇게 흘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음란과 잔인함, 음란과 낙태는 같이 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가나안 땅이고 그게 바로 오늘날 미국과 한국 이 사회입니다. 우리가 처한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제목처럼 성경적 생명 윤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동성애에 대한 설교는 제가 예전에 한번 한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 기억이 잘 안 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은 낙태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사실 오늘 이 말씀을 좀 드릴까 말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두 달 전쯤에 저희 부교육자 중에 한 분이 저한테 이게 좀 아주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한 번쯤은 좀 언급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요청이 들어왔어요. 두 달 동안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지난주에 저희 부교육자 또 다른 한 분과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이 이야기가 또 나왔어요. 그리고 최근에 제가 이렇게 신문 기사를 보는데 낙태 기사에 대한 기사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이 주신 사인이구나라고 제가 받아들이고 오늘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에게 꼭 필요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최근에는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낙태 문제가 이슈화되고 있습니다. 그거 아십니까, 여러분? 네. 미국에서는 1973년 로 대 웨이드 사건이 있었는데 이때 법원이 낙태를 사실상 허용하는 결정을 내립니다. 아시죠, 그 사건? 1973년에. 그 이후로 미국이 상당히 낙태에 대해서 우호적이었는데 최근에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오면서 좀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트럼프 행정부가 낙태 수술을 하는 병원에는 연방정부의 지원을 하지 않겠다라고 발표했죠. 이게 이제 논란이 되고 있는데 그래서 각 주마다 낙태를 반대하는 움직임들이 최근에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래에 5월 15일 날 그 엘라바마 주가 강간과 근친상간에 의한 임신에 대한 낙태를 포함해서 사실상 모든 낙태를 금지하는 법을 가결했고 주지사가 이에 서명했습니다. 미국에서는 올해만 4개의 주에서 낙태를 금지하는 이게 주기는 좀 다를 수 있겠지만 금지법을 서명했고 현재 16개 주가 낙태를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 중에 있어요. 이에 맞서서 5월 31일 바로 지난주죠. 지난주 우리가 살고 있는 캘리포니아의 그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성명을 통해 낙태법 금지를 주장하는 주로부터 인권을 침해받고 있는 전국에 있는 모든 여성들은 캘리포니아로 오십시오. 환영하는 성명을 냈습니다. 공식 선언을 했어요. 이와 더불어 이 주지사는 낙태 권리를 찬성하는 오레곤주와 워싱턴 주의 주지사와 함께 연방정부를 대상으로 낙태 권리를 보호하는 법을 통과시킬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가 지금 이렇게 흐려가고 있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캘리포니아 주가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은 낙태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취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까? 사실 이 문제는 우리 실상 아래 굉장히 가까이에 와 있는 문제예요. 가까이 와 있습니다. 임신 경험이 그 통계에 따르면 임신 경험이 있는 여성 중 20%가 낙태 경험이 있다고 그래요. 제가 믿기로는 저희 교회에 그런 분이 안 계시리라 믿지만 이 통계에 따르면 이 자리에 계신 여성분 중에 20%는 낙태를 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본인은 낙태를 하지 않았을지 모르겠지만 나의 가족이라든지 내 주변에 있는 친척, 친구들 중에는 가까이에 낙태를 경험한 사람들이 실제로 있습니다. 근데 낙태는 음성적으로 이루어져요. 이게 자랑할 게 아니기 때문에 아무도 모르게 합니다. 그래서 잘 모를 뿐이지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낙태를 했거나 경험했거나 아니면 미래에도 아마 우리 자녀들 가운데 낙태로 고민할 사람이 있을지도 모를 거예요.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 낙태는 낙태 문제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후 피임약과 시험관 아기 문제와도 이게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이따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게 가까이에 있는 문제예요. 낙태 문제에서 가장 논쟁이 되고 있는 부분은 그 임신에 있는 아기가, 태아에 있는 아기가 과연 몇째 주부터 사람이냐, 이게 논란이에요. 잘 아시죠? 임신을 했는데 이게 몇째 주부터 과연 사람으로 인정할 것이냐, 이게 아주 첨예한 논쟁이 되는 부분입니다. 임신하는 과정은 그렇죠. 여기 뭐 다 결혼하신 분들이니까. 그렇죠? 네.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수정을 하게 되고 이것이 1, 2주 후면은 자궁에 착상이 됩니다. 그러면서 점점점 자라면서 심장이 생기고 뇌가 생기고 팔다리가 생기고 약 9개월에서 10개월 정도가 되면 이제 출산을 하게 됩니다. 그런 과정을 거쳐서 아기가 나오게 되는데 그럼 이 과정 가운데 언제부터 사람이라고 봐야 되느냐, 이게 첨예한 논쟁이죠. 이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는데 제가 그냥 크게 다섯 가지로 분류를 해봤습니다. 첫째는 엄마 뱃속에 있을 때는 사람으로 안 보는 거예요. 출산을 해야 사람으로 인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대략 22주부터, 임신한 지 22주부터 사람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왜 22주자 하면은 이게 22주에 태어나면 미약하나마 생존율이 있대요. 독자적으로 생존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22주로. 우리나라 환자가 22주로 잡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6주에서 8주 정도가 되면 사람으로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런 견해가 있어요. 왜 6주부터 8주냐? 그때부터 심장 박동을 체크할 수 있고 뇌파가 감지된다고 합니다. 사람에게 심장이 중요하고 뇌가 중요하잖아요. 그 주기간이 6주에서 8주라고 합니다. 네 번째 의견은 정자와 난자가 수정한 뒤에 1, 2주 후에 자궁에 착상하게 되는데 착상한 후부터 사람으로 인정하는 견해입니다. 왜냐하면 착상이 안 되면 그냥 죽게 되잖아요. 그래서 착상 후부터 사람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마지막 다섯 번째는 정자와 난자가 수정한 즉시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견해입니다. 다섯 가지 견해를 볼 수 있는데 여러분은 어떤 게 맞다고 생각하세요? 성경적인 관점은 무엇입니까? 성경적인 관점. 제가 하나씩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아기가 태어나야 사람이라고 보는 견해입니다. 엄마 뱃속에 있을 때는 사람으로 안 보는 견해예요.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태에 있는 아기도 하나의 생명체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귀한 사람이에요. 인격체입니다. 출애굽기 21장 22절부터 25절까지를 보면 이렇게 말해요. 잘 보세요.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임신한 여인을 쳐서 낙태하게 하였으나, 근데 여기 낙태가 우리나라 성경에는 낙태라고 번역됐지만 영어 성경에는 대개 조산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조산. 정확히 말하면 이 조산이 맞아요. 그러니까 미리 나오는 거예요. 싸우다가 어떻게 쳤어요. 그래서 빨리 나온 겁니다. 조산했는데 다른 해가 없으면 그 남편의 청구대로 반드시 벌금을 내되 재판장의 판결을 따라 낼 것이니라.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갚되 어떻게 해요? 생명은 생명으로. 그러니까 엄마 뱃속에 있는 아기가 만약에 생명을 잃었으면 그 생명을 뭐로 여긴다는 얘기예요? 생명으로 여긴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 뒤에 구절을 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태에 있는 아기도 생명입니다. 하나의 인격체예요. 호세아 12장 3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해요.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뒤꿈치를 잡았고 또 그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모태에서 그 형의 발뒤꿈치를 잡았대요. 모태에 있는 아기도 하나의 인격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성경은 엄마 뱃속에 있는 아기를 사람으로 봐요. 인격체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귀한 사람이에요. 두 번째는 22주부터 사람으로 보는 견해. 22주.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왜 22주라고 말하냐 하면 미국의 통계를 보게 되면요, 21주 이내에 태어난 아기는 100% 죽었대요. 21주 이내에 태어난 아기 중에 살아난 아이는 하나도 없습니다. 22주에 태어난 아이는 21%의 생존율을 보였고 23주에 태어난 아이는 30%의 생존율을 보였대요. 그러니까 최소한으로 잡아서 22주 때만 태어나면 어떻게든 생존율이 작을 수는 있지만 살아날 수 있다는 거예요. 독자 생존이 가능하기 때문에 22주 이후부터는 사람으로 인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22주에 태어난 아기가 살아날 수 있는 이유는요, 현대 의학이 대단히 많이 발달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22주짜리가 만약에 고대 시대에 태어났다고 한다면 그 아이는 바로 죽습니다. 오늘날 현대 의학이 발달했기 때문에 22주가 되어서 태어나더라도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살려낼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본다고 한다면 앞으로 의학이 더 많이 발달됐다고 한다면 15주짜리가 태어나도 살릴 수 있어요. 10주짜리가 태어나도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본다면 22주로 자른다라고 하는 것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예, 이해 되시죠? 예. 사진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진 앞에 잘 보이시나 모르겠네요. 지난주 국민일보에서 났던 기사입니다. 미국의 어떤 여성이 임신을 했는데 14주 만에, 22주가 아니에요, 22주보다 훨씬 못한 14주 만에 자연유산을 했어요. 그런데 그 자연유산이 아주 형태를 잘 갖추고 나와서 사진을 찍었는데, 사진 잘 보이세요? 손가락이 있고 발가락이 그대로 있어요. 아이 머리가 그대로 있습니다. 14주 만에 아이인데. 그렇죠? 이미 사람이에요. 이미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러와 같은 아이들이 얼마나 많이 엄마 뱃속에서 죽어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저희 교회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희가 이제 젊었을 때 아기를 가졌대요. 아기를 가졌는데 원치 않는 아기를 가졌어요. 근데 한 달째 됐는데 너무 힘들었대요. 이걸 낙태를 해야 될까 고민을 했대요. 근데 잠잘 때 꿈에 자기 뱃속에 들어가 가지고 자기 뱃속에 있는 아기를 만났대요. 근데 아기가 하는 얘기가, 엄마, 나 손도 있고 발도 있고 있는데 나 이제 이대로 사라지는 거야? 나 없어지는 거야? 나오지도 못하고 죽는 거야? 그래가지고 낙태하지 않고 잘 출산해서 너무 귀여운 아이로 잘 성장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인터넷에 한번 보세요. 낙태 수술하는 거 끔찍합니다. 얼마나 잔인한지 몰라요. 그렇게 오늘날 수많은 아기들이 죽어가고 있어요. 자, 세 번째. 대략 6주에서 8주 정도가 지나야 사람으로 보는 견해입니다. 현재 미국에서 낙태를 제한하고 있는 주에서 그 법안을 추진할 때 6주에서 8주로 잡는 주들이 왕왕 있습니다. 6주에서 8주로 잡는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심장 박동이 느껴지기 시작하고 뇌파가 감지되기 시작하는 때예요. 그러니까 심장이 생기고 뇌가 생기는 시기죠. 사람에게 있어서 심장과 뇌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보는 건데, 근데 이것도 조금만 생각해 보면 말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 사람의 구성 요소가 뭐예요? 사람의 구성 요소. 사람은 육체와 영혼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육체와 영혼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게 동물과 다른 거죠. 그렇죠? 육체는 인간이 그 크기를 측정할 수 있지만 영혼은 측정할 수 없어요. 근데 육체의 크기만 가지고 이게 사람이냐 아니냐를 판단한다라고 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그렇죠? 아무리 심장박동이 느껴지지 않더라도 그 가운데 영혼이 있다고 한다면 그건 사람이에요. 뇌파가 감지되지 않더라도 영혼이 있다고 한다면 그건 사람입니다. 세례 요한이 모태에서부터 성령 충만했다고 그러잖아요. 영이 있는 거예요. 어린아이도 엄마 뱃속에서 있을 때부터 성령 충만했대요. 영이 있는 겁니다. 영혼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어린아이도 아주 6주, 8주 이하에 있는 아기들도 영혼이 있다면 사람이에요. 6주, 8주로 나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는 정자와 난자가 수정된 후에 1, 2주 후면 자궁에 착상하게 되는데 그 착상 후부터 사람이라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착상이 되어야 이게 생명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는 것인데, 그러나 여러분, 자궁에 착상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수정체가 잘 자랄 수 있는 지배 역할을 하는 것이지, 그렇죠? 지배 역할을 하는 것이지 사실은 엄마와 독립적인 개체입니다. 아주 쉬운 예를 들어서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아주 쉬운 예를 들어볼게요. 아기가 태어났어요. 이제 아기가 열 달이 돼가지고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그럼 이 아기가 독자 생존 능력이 있습니까? 있어요? 이 아기가 말도 못해요. 걸어다니지도 못합니다. 혼자 음식도 못 먹어요. 그냥 이 아기를 방치해 두면 이 아이는 반드시 죽게 됩니다. 누군가의 보호가 필요해요. 부모의 보호든 어른의 보호든 누군가 먹여줘야 되고 재워줘야 되고 똥을 가져다줘야 되고, 그렇죠? 보호가 필요합니다. 그래야만 살아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 아이가 혼자 두면 살아날 수 없다고 이 아이가 사람이 아닙니까? 사람이죠. 이 아이가 사람입니다. 보호가 필요하지만, 절대적으로 보호가 필요하지만 이 아이가 사람입니다. 마찬가지로 정자와 난자가 수정되고 수정체가 착상이 되어야만 이게 사람이다. 그 잘못된 거예요. 하나의 지배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아기가 엄마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것처럼 엄마의 자궁을 필요한 것뿐이에요. 필요로 하는 것뿐이에요. 지배 역할을 하는 것이지 착상이 되어야만 사람으로 본다라고 하는 견해는 맞지 않습니다. 다섯 번째, 정자와 난자가 수정되어야지만 사람이 된다. 수정될 때, 수정되자마자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견해입니다. 이게 성경적인 입장입니다. 이게 성경적인 입장. 성경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139편 16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거기까지. 네, 형질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우리 담임 목사님이 자주 인용하시는 뉴 제루살렘 바이블에 보면은 뭐라고 번역했어요? My embryo. 엠브리오가 뭐죠? 배아죠. 배아. 배아. 배아입니다. 배아. 그렇죠? 의학적으로 말하는 배아와 여기서 말하는 배아가 그 정의와 용어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여기서 말하는 게 무슨 말이냐면 사람의 형태를 갖기 전에 형질을 가리킨다는 거예요. 배아. 그러니까 정자와 난자가 수정된 수정체를 가리키는 겁니다. 근데 뭐라고 말하냐? 문맥을 보게 되면 내 형질이라고 말하면서 인격체로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자와 난자가 수정된 즉시 그것이 바로 형질이고 그것이 바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 증거가 바로 이 본문입니다. 총신대 윤리학과 교수님이신 이관직 교수님은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수정이 이루어지는 순간이 곧 생명의 시작점입니다. 그 근거는 시작이라고 하는 시점이 반드시 불연속성을 특징으로 한다는 점입니다. 불연속성을 특징으로 한다는 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다시 말해서 생명의 시작점 이전에는 영혼을 가진 살아있는 인간의 특징이 전혀 나타나지 않다가 그 시점 이후에는 영혼을 가진 살아있는 인간의 특징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생물학적으로 봤을 때 생명체의 특징은 자기 복제와 단백질 생성인데 이 두 작용은 수정이 이루어지는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정자와 난자가 각기 독립적으로 있을 때는 이런 작용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독립적으로 있을 때는 나타나지 않다가 수정된 즉시 생명체가 된다는 거예요. 불연속성이 이제 특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수정되면 그러면 자연스럽게 얘가 자라나는 거예요. 이게 생명체이기 때문에. 이해되시죠? 예. 여러분 그래서 아기는요. 엄마와 완전히 독립체예요. 독립체. 그렇죠? 아기가 엄마 뱃속에 있는 아기가 그러니까 엄마의 혈액형과 아기의 혈액형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르죠? 다릅니다. 엄마의 유전자와 엄마 뱃속에 있는 아기의 유전자가 같아야 달라요? 다릅니다. 달라요. 심지어 인종도 다르대요. 아주 극히 드물기는 하지만 흑인 가정에서 백인이 태어날 가능성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인종도 다를 수 있어요. 완전히 다른 개체예요. 그렇죠? 근데 그 유전자와 혈액형과 인종이 언제 결정돼요?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수정되는 즉시 결정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그때부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정자와 난자가 수정되자마자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이며 존귀한 인간이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게 성경적인 관점이에요. 아멘 하신 분들은 굉장히 수준이 높으신 분들입니다. 그렇죠? 성경적 관점이에요. 정자와 난자가 수정되자마자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셨다고 한다면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정자와 난자가 수정되면서부터 사람이기 때문에 사후 피임약으로 피임하는 것도 낙태가 됩니다. 사후 피임약 아세요? 사후 피임약은 수정을 막는 게 아니라 수정된 수정체를 착상되지 못하게 만드는 약이에요. 따라서 그것도 낙태가 되는 거예요. 시험관 아기 문제도 있어요. 시험관 아기를 어떻게 수술하죠? 시험관 아기 수술할 때? 엄마의 정자와 난자를 체외 수정시킵니다. 근데 체외 수정시킬 때 하나만 수정시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확률을 높이기 위해 여러 개를 수정시킵니다. 여러 개를 수정시키고 수정된 것들 중에 하나를 꼽아서 엄마 뱃속에 착상시키는 거예요. 나머지 수정된 것들은 다 죽여버립니다. 또 다른 의미에서의 낙태예요, 낙태.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만약에 시험관 아기 시술을 한다고 한다면 의사에게 요구하셔야 돼요. 나는 하나만 수정시키십시오 라고 요구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것도 생명체를 죽이는 일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잘 모르고 낙태를 하셨거나 사후 피임약을 사용하셨거나 아니면 시험관 아기를 하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모르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용서하실 거예요. 대신 회개하셔야 됩니다. 알았으니까. 그리고 오늘 배웠어요, 여러분들. 그렇죠? 오늘 배웠죠? 다 아셨죠? 배웠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낙태하시면 안 돼요. 사후 피임약 쓰시면 안 됩니다. 시험관 아기를 하더라도 아이를 죽이는 일은 없어야 됩니다. 세상 법정에서는 뭐 22주다, 6주, 8주다, 착상 후부터라고 말하지만 성경에는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난자와 정자가 수정한 순간부터 그게 사람이라고. 그게 하나님의 존귀한 인간이라고 성경이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낙태 문제에 대해서 이런 질문이 있을 수 있어요. 이런 질문. 어떤 질문이냐면 강간을 당해서 임신을 한 경우가 있습니다. 강간을 당해서 원하지 않게 임신을 한 경우가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얼마나 본인 괴롭겠어요. 강간 당한 것도 괴로운데 임신이 됐어요. 임신해서 낳아야 되는 아이가 나를 강간했던 범죄자의 아기입니다. 아기를 낳았는데 강간범과 똑같이 생긴 거예요. 보면서 얼마나 괴롭겠어요. 평생토록 지울 수 없는 상처가 남을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대답이 없으세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죽여서는 안 됩니다. 괴로운 걸 알아요. 고통스러운 걸 압니다. 그렇다고 사람을 죽여서는 안 돼요. 이것에 대해서 그 웨스트민스터 그 조직신학 교수인 존 프레임 교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아버지가 지은 죄 때문에 아이를 죽이지 말아야 합니다. 아버지가 죄가 있는 것이지 아버지가 죄가 있지만 아이는 무고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죄 때문에 나까지 또 다른 사람을 죽이는 죄를 범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분은 태아가 장애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장애. 장애가 가지고. 그렇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장애를 가지고 있을 경우에. 낳아야죠. 생명체인데. 그렇죠? 힘든 거 알아요. 힘든 거 압니다. 그러나 장애를 가지고 있으신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힘들지만 그 아이가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선물해 주신 선물이라고 하는 고백을 다 해요. 그렇죠? 이 아이가 어떻게 하나님께 사용될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귀한 생명입니다. 물론 쉬운 게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존 프레임 교수는 또 이렇게 제안해요. 한국적인 사고방식에서는 조금 맞지 않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아기가 태어나면 원치 않은 아기가 태어났을 경우에 부모가 키우는 것이 가장 좋겠으나 만약에 그게 정말로 힘들다고 한다면 정말 그게 괴로운 일이라고 한다고 한다면 그렇다고 낙태를 해서는 안 되고 입양 기관에 도움을 받을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제안을 해요. 가장 마지막 차선책이에요. 가장 마지막 차선책. 그러나 낙태를 허용할 수 있는 한 가지 예외가 있습니다. 낙태를 허용할 수 있는 딱 한 가지 예외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이제 존 프레임 교수가 이렇게 말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그것은 아이의 계속된 생존이 산모의 육체적 생명에 위협을 가하는 경우이다. 이런 상황은 드물게 발생하지만 분명히 발생한다. 예를 들어서 수정된 난자가 자궁보다는 오히려 나팔관에 착상되는 자궁 외 임신에서 아이는 어쨌든 생존할 수 없다. 의사는 산모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 아이를 죽이거나 제거해야 한다. 나는 이 과정이 윤리적으로 옳은 것으로 간주한다. 왜냐하면 아이의 생명을 구할 가능성이 전혀 없으며 또한 이 시점에서 아이는 산모의 생명을 위협하는 부당한 공격자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과정은 산모의 자기 방어이다. 딱 한 가지 경우를 제외하고는 낙태는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딱 한 가지 예외가 있다고 하는 거지. 여러분, 낙태는 살인행위예요. 살인행위예요. 사람을 죽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태아들을 보호해야 돼요. 태아를 보호해야 됩니다. 시편 82편 3절 4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가난한 자와 고아를 곤란한 자와 빈궁한 자에게 공의를 베풀지며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구원하여 악인들의 손에서 건질지니라 하시는도다.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가난한 자, 곤란한 자, 빈궁한 자, 연약한 자, 궁핍한 자를 도우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은 이 땅에 살고 있는 연약한 자, 궁핍한 자, 핍박받고 있는 자를 도와주는 일이에요. 그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자, 가장 곤란을 겪고 있는 자, 가장 힘없는 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엄마 뱃속에 있는 아기들이에요. 가장 힘없어요. 가장 연약합니다. 아무런 보호를 받지 못해요. 말을 못해요. 아기들은 아무런 선택권이 없습니다. 변호할 기회조차 갖지 못해요. 법정에 설 수 있는 기회조차 갖지 못하고 아이들이 그냥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힘없는 자고 가장 가난한 자고 가장 착취당하는 자고 가장 고난당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가장 불쌍한 자들이에요. 그들을 예수님 믿는 자들이 도와줘야 합니다. 죽여서는 안 돼요. 보호해야 됩니다. 그게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미혼모에 대한 태도도 바뀌어야 돼요. 미혼모. 그렇죠? 낙태한 사람들은요, 얼마나 괴롭겠어요. 낙태한 사람 중에 쉽게 낙태한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낙태할 때 얼마나 고민했겠어요. 얼마나 힘들었을 겁니까? 그렇죠? 여러 번 생각하고 갈등했을 거예요. 그러다가 낙태했을 텐데, 낙태를 이제 고민하고 갈등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결혼을 안 했는데 실수해가지고 임신을 해버린 거예요. 그게 이제 사회적으로 지찬을 받고, 사람으로부터 종으로만든 게 싫은 겁니다. 힘든 거예요. 괴로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그 미혼모에 대한 태도가 바뀌어야 되는데, 여러분, 어린 나이에 한번 실수할 수는 있잖아요. 제가 그걸 뭐 정당화시키는 건 아닙니다. 잘못된 것이지만 실수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그들을 조롱할 수는 있어도 교회는 그들을 조롱하면 안 돼요. 그렇죠? 그런 분위기를 조성해야 됩니다. 그래서 미혼모들이 실수했을지 모르겠지만 잘 아이를 낳아서 키울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야 돼요. 교회에 오면 정죄하면 안 됩니다. 따뜻하게 맞아야 돼요. 그렇죠? 실수할 수는 있지만 혼자서 아기를 낳아 키운다라고 하는 거 얼마나 대견합니까? 그렇죠? 더 도와주고 격려해주고 존중해줘야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오늘날 사람이 가장 많이 죽어나가는 곳이 어딘지 아세요? 엄마 뱃속이에요. 엄마 뱃속. 전쟁터가 아닙니다. 엄마 뱃속에서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어요. 오늘날 미국에서만 한 해에 약 100만 건에 되는 낙태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그래요. 100만 건. 매년 100만 명의 아기가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한국은 대략 50만 명이라고 그래요. 근데 비공식적으로, 음성적으로, 한국은 이게 불법이기 때문에 비공식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것을 보면은 어떤 사람들은 100만 명을 잡기도 하고 150만 명까지 잡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숫자냐 하면요. 여러분, 1941년부터 45년까지 독일 나치에 의해 유대인들이 학살당했죠. 홀로코스트. 이때 600만 명이 죽었습니다. 5년 동안 600만 명이 죽었어요. 근데 미국과 한국에서 매년 100만 명씩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아기들이. 유대인들이 학살당한 것과 똑같은 숫자들이 매년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현대판 홀로코스트가 엄마 뱃속에서 오늘날 이루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미국과 한국은요, 살인공화국이에요. 살인하고 있는 것을 법으로 보호해주고 있어요. 점점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아기들을 죽이던 풍습이 이 땅에서도 그대로 자행되고 있습니다. 나 하나 살겠다고, 나 하나 행복하겠다고, 여성의 인권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포장되어서 얼마나 많은 아기들의 피들이 이 땅에서 흘리면서 죽어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 아기들의 피가 이 땅에서 부르짖고 있어요. 성경에 보면 아벨의 피소리가 땅에서부터 하나님께 부르짖는데요. 피소리가 땅에서부터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대요. 여러분, 그들의 피소리를 듣고 계십니까? 그들은 엄마의 사랑을 받아보지도 못한 채 죽어가고 있어요. 이 세상의 빛을 보지도 못한 채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들도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구원받아야 되는데 구원의 빛된 소식을 듣지도 못하고 엄마 뱃속에서 그냥 죽어가고 있습니다. 수많은 아기들이 피를 흘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수많은 무고한 피를 흘리고 있는 이 땅을 하나님이 가만두실까요? 이 땅을 가만두실까요? 성경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신명기 19장 10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그런데 이 땅에서 너무나 많은 피를 흘리고 있어요. 무고한 피들을 흘리고 있습니다. 피바다가 흐르고 있어요. 에스겔 9장 9절부터 10절까지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의 죄악이 심히 중하여 그 땅에 피가 가득하며 그 성읍에 불법이 찼나니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으며 여호와께서 보지 아니하신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고 그들의 행위대로 그들의 머리에 갚으리라 하시더라. 여러분, 수많은 아기들이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 피 흘리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까워하실까요? 그렇죠? 얼마나 슬퍼하실까요? 이렇게 많은 무고한 피를 흘리고 있는 나라를 하나님이 가만두시겠습니까? 반드시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됩니다. 회개하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땅에 아무리 많이 피를 흘렸다고 하더라도, 또 과거에 그런 잘못을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기만 하면 우리 주님이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용서해 주실 거예요. 왜 그래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이 땅 속에서 부르짖고 있는 그 피소리를 잠재울 수가 있습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면 예수님의 피로 정결함 입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과거에 낙태를 경험했던 적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철저하게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낙태를 할 때 얼마나 힘든 결정이었는지 하나님이 알고 계세요. 얼마나 괴로웠는지 여러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낙태는 살인 행위이며 큰 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낙태를 하라고 권면하거나 아니면 낙태를 방조했던 분 계십니까? 그런 분들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이 반드시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앞으로는 절대 낙태하시면 안 됩니다. 낙태하려고 하시는 분이 있으면 절대적으로 막아야 돼요. 살인행위입니다. 힘든 줄 알지만 막으셔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낙태를 반대한다라고 하는 목소리를 우리는 높여야 되고 또 이 땅의 회복을 위해서 회개하며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 마음에 새기시고 이 약한 세상이 회개하고 돌아와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